네,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부모 학교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같은 정황 아래 놓인 또 교우들끼리 만나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지 논의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더 깊은 교제와 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눔과 또 강의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할 만한 그 믿음이 커져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된 송지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은 미디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날씨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안 오셨는데 오시겠죠? 하다 보면 네,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 이 주제가 상당히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잖아요. 어려운 주제고 제가 뭐 지나가다가 이 미디어 기대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심지어 이제 뭐랄까 제가 이게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이 많은 주제도 아니고 그렇게 뭐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한 번쯤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주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좀 부담이 있지만 오늘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또 그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박시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글 적어놓고 반박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반박시 네 말이 담아진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용어더라고요. 근데 이 용어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우님들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면 교우님들 말이 다 맞습니다. 제 말이 다 틀리고 교우님들 말이 다 틀리고 이 말 잘 모르시나 보구나. 우리 역시 인터넷 잘 안 하셔서 막 이런 얘기 이거 짤을 찾아보니까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 짤이 좀 웃겨서 가져왔어요. 보면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바보들과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현자가 대답하는 거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거 당신이 바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의도로 제가 사용한 건 아니고 또 이제 보시면 뭐 그 이 글을 요즘에 막 쓰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보험을 들어놓듯이 써놓는 문구라고 하여 비난하기도 한다. 왜 이런 말 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맞긴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에 하는 이유는 좀 책임 회피의 이유도 있지만 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아이들마다 사실 특질과 장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또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가정의 모양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부모님들의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다가 아이들의 특질이 다르다는 게 어떤 아이들은 자기 제어력이 매우 뛰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죠. 그 아이가 되게 계획성이 뛰어난 아이일 수도 있고 계획보다는 더 받아들이는 것이 빠른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원칙으로 완전한 그 원칙이 있어서 그 하나의 원칙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많은 시도를 해보셨을 것이고 수많은 대화를 자녀들과 나눠보셨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알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유튜브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찾아봤겠어요.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전문가들의 말도 A부터 Z까지 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제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적당히 풀어주고 스스로 통제하게끔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의 말조차도 그렇게 다른데 우리가 어떤 말이 맞다라는 것을 100%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심지어 사람의 평생을 살핀 연구물은 잘 없잖아요. 이런 연구물, 아이가 유아기 때부터 그 아이가 죽기까지 연구해본 연구물은 사실상 뭐 나치 정권 이런 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연구물 없는 데다가 심지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미디어들은 이 세상에 등장한 지가 10년도 채 안 된 새로운 미디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연구를 했고 누가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알고 있겠냐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제가 앞에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우님들 또 나뉘어서 막 이야기들을 나눌 거잖아요. 서로서로 가정마다 또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들이 이제 완전하게 맞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대응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교우님들 생각이 다 맞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도 우리 새로운 미디어로 우리가 접했었잖아요. 그때도 막 그랬었어요. 이런 거 집에 가지고 계신 분 계셨었나요? 겜보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사는 집 친구들은 뭐 슈퍼 패미콤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컴보이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금성에서 나온 건데 이 겜보이가 가장 좀 하급이라고 할 수 있었죠. 물론 이것도 없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저희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사는데 사실상 저보다 저희 아버지가 훨씬 더 많이 했죠. 아버지가 훨씬 더 많이 하고.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뉴스가,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를 많이 했을 때 갑자기 이제 겜보이가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행을 하니까 막 뉴스에서 겜보이에 빠진 아이들이 갑자기 뭐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병이 생겼다. 뭐 그런, 그게 뭐라고 하더라, 어떤 닌텐도 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실제로 뭐 과학적으로 이유도 있어요. 뭐 이 감각에 너무 이제 자극적인 감각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우리 몸의 반응을 일으켜서 갑자기 그렇게 됐다라는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항상 이제 이 겜보이를 할 때마다 혹시 내 손이 이렇게 말리지는 않는지 걱정하면서 봤었는데, 사실상 그거는 일종의 해프닝처럼 넘어갔고, 그 겜보이를 많이 해서, 이런 게임을 많이 해서 손발이 완전히 이렇게 말려서 현재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일단 넘어가는 그런 걸로 이제 넘어갔다는 거죠. 이런 미디어들 말고도 우리가 많이 있죠. 뭐 이런 비디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 집은 또 비디오는 상당히 늦게 샀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디오가 이 겜보이보다 훨씬 비싼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모 집에 이게 있어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도 고모 집에 가서 이걸 봤던 것 같아요. 보려고 일부러.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일하러 갔을 때 고모 집에 가서 이거 보고 했었고, 막 오락실, 맞죠? 오락실은 가면 큰일 나잖아요. 저희 그 사실 여기 어머니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서 오락실 다니는 분들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들 오락실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갔다가 걸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나쁜, 모든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이 오락실에 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나쁜 형들도 있었고 이제 나쁜 게임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녁마다 혹시 우리 애가 오락실에 있나, 그때는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애가 어딘지 몰라요. 사실은 집에 들어와야지 어딘지 물어볼 수 있는 시대였는데, 혹시라도 몰래, 부모 몰래 오락실을 갔을까 봐 온 동네 오락실을 뒤지고 다녔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뭐 사실 지금은 오락실 뭐가 그렇게 나빠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오락실에 가서도 뭐 재밌는 오락도 사실 많지 않고,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잠깐 들릴 수 있는 곳이 오락실이 되어버렸는데, 뭐 이런 비디오 대여점, 만화 대여점 이런 데 다니면서 비디오 빌려서, 비디오 빌리는데 한 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저희 누나랑 저랑 가면 고르는데 한 시간 걸려서 그 비디오 가게 사장이 짜증낼 때까지 이렇게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한 시간 동안 고민하던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제 만화방은 다녀보신 분 진짜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만화에 좀 빠져서 한 1년 정도는 그냥 거의 학교 마치면 이렇게 매일같이 만화방으로 출근했었어요. 뭐 그랬던 이런 미디어들,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미디어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좀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우리 자녀가 미디어를 접할 때는 좀 지금 미디어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르긴 하죠, 확실히. 그럼에도 사실 이 미디어에 대한 고민들과 어떤 그 미디어에 대한 적대감들은 어렸을 때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뭐 PC방이나 만화 카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인테리어가 고급화되고 그곳이 일종의 문화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이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물건들에 대한 적대감들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대한 적대감은 실제로 미디어가 너무나도 나쁜 것이기 때문이기보다도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들이 투영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맞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현대미디어가 사실은 좀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디어 자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예전에는 미디어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미디어의 형태나 미디어의 어떠한 특징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죠. 왜냐하면 미디어를 구현하는 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우리가 하는데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미디어 속에서 사는 거 아닌가.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하는데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뭐 비디오도 담겨 있고 게임도 담겨 있고 오락도 담겨 있고 만화도 담겨 있죠. 재밌는 것이라는 재밌는 거 우리의 시선을 모두 빼앗는 것이 다 스마트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과거 미디어랑은 비교할 수 없는 현대 미디어의 아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금 우려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뭐 디지털 치매, 팝콘 브레인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 시냅스가 자극적인 반응에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그 시냅스 빼고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더 사고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 뭐 이런 우려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까처럼 미디어는 늘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그 미디어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도 일종의 우리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하지만 현대 미디어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여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조금 그런 고민들을 안겨준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는 우리의 회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문제고 저쪽으로 가도 문제인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이며 또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우리가 놓인 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삶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서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민하기 싫고 안 그래도 이제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소모하거든요. 고민하기 싫고 갈등을 겪기 싫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통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도 또 아무 개입도 없이 방임하는 것도 일종의 회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통제로 회피하고 어떤 부모님은 방임으로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그에 접근하고 있는 우리 자세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제로 회피한다는 것은 사실 마냥 통제만 해서 이 아이의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통제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내가 정한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방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그냥 무조건 풀어놔주면 또 부모 속이 편할 수 있어요. 특히 유아기 때는 더 그런데 마냥 보게 하면 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 집 얘기를 드리면 저희 집은 이제 어떤 분은 저희 아이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지나치게 방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집에서는 지나치게 통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6살인데 저희 딸의 친구는 어떤 아이는 평일에는 아예 이제 허용하지 않다가 주말에는 그냥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토요일만 되면 새벽 2, 3시까지 해요, 애가. 그런데 그거를 터치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평일에는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집도 있더라는 거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1시간, 주말에는 1시간 반을 시켜줘요. 뭐 좀 지나치게 방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 아내와 제가 그 정한 법칙은 아니고 저희 아내와 저희 애들이 정한 원칙이고 저희 아내가 없을 때는 제가 더 시켜줍니다. 몰래 더 시켜주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희 아내한테 뭐 엄마 구형 모임 안 가? 뭐 이런 거 항상 물어보고 약속 없어? 약속 좀 뭐 친구 좀 만나지 뭐 이렇게 늘 물어보곤 하는데 뭐 한 시간 정도 정했지만 사실 아이가 뭐 학교 갔다 와서 씻고 밥 먹고 이제 숙제하고 하면 한 시간 정도도 못 보는 날이 허다해요. 사실 한 30, 40분 정도 보는 날이 많고 그렇게 이제 정해놨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억울한 점은 그거죠. 이제 제가 오기 전에 1시간 시켜주고 제가 오고 나면 제가 집에 이제 막 퇴근했는데 야, 너 이제 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한 시간 보여주고 쉬어놓고 나는 이제 퇴근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또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미디어를 보는 것보다 저희 아내가 제가 있을 때 미디어를 금지하는 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 집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통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실패를 가려주는 방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끝에 가면 좀 더 깊이 이렇게 한번 고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좀 완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예전에는 구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슬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구슬하다가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사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구슬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풍수지리. 그래서 예전에 그 조상묘 옮기느라고 온 국토가 완전히 파묘되었던 적도 되게 많았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몽골이 쳐들어왔는데 8만 대장경 만들다가 우리나라 망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상당히 그랬죠. 사실 코로나는 참 우리에게 좋은 핑계거리입니다. 뭐만 안 되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할 수 있는 중요한 핑계인데, 저는 일종의 미디어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아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미디어 때문이다. 내가 내 아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뭐다? 미디어 때문이다. 공부를 못 하는 이유도 뭐다? 미디어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미디어는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패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복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우리를 방임하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계속 설득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로 가도록 계속 인도하셨어요.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세주의와 허무주의를 모두 배격합니다. 현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어떤 이론이든 간의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어떤 것도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의미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그 공간이자 바로 그 장소죠,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좌절하거나 아예 놓아버리지도 않습니다. 현세주의도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허무주의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미디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 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를 너 마음대로 살라고 놔둬버리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중간에서 아주 애매한 그 중간에서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시도해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원래 그게 복음이에요. 절대 우리에게 쉽게 이게 맞아 이렇게만 살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이게 맞아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고민을 던지잖아요. 왜 미리 이삭을 까먹냐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질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행동에 다 의미를 두고 하셨어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통제를 통해서 내지는 그 뒤에 숨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존재입니다. 억압의 강도가 높아지면 동시에 탈출구도 넓어지죠.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의한 억압, 혁신에 따른 자유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보시면 아무리 종교로 사람을 이렇게 억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순응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대륙으로 도망가 버리죠. 금주령,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금주령이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시도됐어요. 근데 성공한 적이 있었을까요?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금주령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금주령을 내렸는데 막 이렇게 we want beer 이렇게 하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주령을 아무리 이렇게 때려도 오히려 그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마피아 세력들이 가장 크게 확장됐던 때가 미국의 금주령이 시행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술의 유통권을 그들이 쥐고 있었고, 수많은 물질들에서 수를 추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추출해내고 그것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비밀 술집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술을 금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사회의 악효과를 많이 냄을 통해서 금주령이 결국에는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회에서 금주령은 성공한 사례가 없는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술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술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술을 마음껏 허용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순진하게 그냥 술을 막아버리면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인들의 회피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는 거.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되겠지. 이것을 막아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하는 것이 일종의 이 아이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회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오늘은 빨리 끝내게 또 다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어머니들도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나라에서 19세 전까지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우님들은? 이렇게 하면 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맞죠? 속이 편할 것 같고 그냥 국가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주면 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돼.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마트 잡스는 스마트폰을 만든 장본인이지만 그의 자녀들은 폰 사용 일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 다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것도 있잖아요. 원래 의사들은 라식 수술 안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얘기인데 뭐 사실 이것도 순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잡스가 그렇게 영향력 인물이었으니까 그가 자녀 키운 거를 좀 참고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잡스는 그렇게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잡스가 사춘기를 엄청나게 심하게 겪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부모랑 살았는데 그 양부모가 엄청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잡스가 그나마 인간 노릇한 거는 양부모의 사랑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잡스는 그 양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런 사춘기를 크게 겪은 그런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칭기스칸 같은 경우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친족들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엄청나게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위인으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오히려 자녀를 이렇게 쫓아내시거나 자녀를 아주 불행한 환경에 놓으시면 위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것,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만이 답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은 그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이제 19세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법이 제정된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런 댓글. 국회에서도 스마트폰 많이 쓰던데 국회의원들의 뇌 건강을 위해서 금지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다른 말이죠. 아이들은 뇌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금지하자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은 금지할수록 닌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보시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미디어들, 새로운 미디어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아버님 한 분 오셨는데 여기 아버님 저랑 이렇게 우리 교우님 두 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이제 처음에 PC통신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때는 전화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새로운 데이터맨 이런 거 들어오면 삐띠 이렇게 하면서 접속이 돼서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새벽에 그걸 몰래 이제 부모님 잘 때 새벽 2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결국엔 다 들키죠. 우리의 모든 시도는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부모님한테 맞고 두드려 맞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컴퓨터 키면 그때만 해도 왜 그런 걸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키면 꼭 삐 이런 소리가 나면서 컴퓨터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불을 한 두 겹으로 이렇게 덮어서 또 빛도 새어 나가니까. 이렇게 누르고 혹시 부모님이 깰까봐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어떻게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지금 스마트폰보다도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그때 부모님들은 상상도 못할 물건이었어요. 근데 스마트폰 지금은 나도 쓰고 아이도 쓰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야말로 컴맹. 그래서 부모님들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도 모르게 온갖 것들을 뚫어내면서 하곤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제가 한 유튜브를 봤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폴더폰을 사준 거죠. 이 아이가 안 좋은 것을 할까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부모 앞에서 되게 불만인 척, 우리 부모는 너무 통제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친구랑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친구랑 학교 마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자기가 어디서 구한 공기계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기계에다가 유심을 꽂아서 아 이렇게 안 하면 자기가 뭐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라면서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폴더폰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근데 통제의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어디서 구한 공기계에 유심을 꽂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억압하려고 했을 때그 방법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희 집에서도 흔히 있는 일인데 하지 마라고 하는 것 벌칙이잖아요. 네, 아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나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부를,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상이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벌칙이 주어지는 거죠. 스마트폰 안 하면 뭐 해? 공부해. 이거 둘다 싫은 건데 둘 다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우리의 이제 한번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대안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친 통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제어 능력을 익히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저도 이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 중에 여러 학원 성향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되게 저는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은 우리 때는 물론 학교에서도 때렸지만 그때는 학원에서도 때렸어요. 아주 강압적으로 시키기로 유명한 학원이었던 거죠. 근데 그 스케줄을 선생님이 확실하게 완전하게 짜줘서 학습 스케줄을 짜주는 거예요. 그 학습 스케줄을 아이들이 숙제나 어떤 시험을 봤을 때 그거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해냈을 때는 폭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스케줄에 딱 맞게 진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성과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과를 내니까 이제 사실 한 고등학생쯤 되면 부모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골라서 학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받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학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느꼈던 거는 좀 다른 거였죠. 뭐냐면 아, 내가 이 학원에 다녀서 이 학습 스케줄을 학원에 의해서 관리를 받으면서 다니면 내가 20살이 넘었을 때 나는 바보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랑 학습 계획을 짜고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에 그러면 이게 너무 과했나 보다라고 해서 더 낮은 목표를 세워서 실천해 보고 그게 됐을 때 조금 더 높여서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물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만화방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학습을 하는 것보다 만화를 보는 게 훨씬 간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하지만 우리 고등학생쯤 되면 바보들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비교도 되고 그래서 항상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 둘이 만들었던 그 학습 계획을 완전하게 시행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봤을 땐 대단하더라는 거죠. 계획도 잘 짜고 그것을 실행하는 친구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자랑인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완전하게 시행하지 못했어요. 제 친구는 늘 성공했고 저는 늘 실패하는 좀 친구였던 거죠. 그런데 공부는 제가 훨씬 잘했어요.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공부는 제가 그러니까 시험 봤을 때 성적은 제가 훨씬 높았던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더 제가 못 이렇게 되면 제가 못 살고 있다는 게 되는데 지금 누가 더잘 살고 있을까요? 제 친구가 저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회에 나갔을 때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게더 중요한 능력이냐?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를 잘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할까요? 아니면 자기 인생을 잘 계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삶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 친구랑도 비교했을 때도 그 친구는 늘 계획한 부분을 아주 규모 있게 잘 성취를 하지만 저는 지금도 잘 하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런 걸 속해 있는 거죠.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인이 됐는데도 그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도 얘기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이들 뭐 중독에 관해서 얘기할 땐가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성인이 된 우리가 과연 그러면 나는 너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잘 제어하고 있다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아이에게 이거를 하지 마 이렇게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산에서 얘기했던 그 학원처럼 이렇게 막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 아이가 1시간 했고 2시간 했고 이런 결과로 드러나는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에게 좋은 것이 뭔지를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낼 만한 힘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제어력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의 말은 저의 의견과도 좀 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거는 제 의견이고 또 우리 교우님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다 맞습니다. 맞고 어쨌든 그렇다는 것을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놓쳐버리고 이렇게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회피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 줘야 할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 막아야지만이 내 기분이 상쾌해지기 때문에 막는 것은 회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임이 또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방임을 해서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중독에 빠진다면 그 아이의 삶을 또 무기력하게 만들겠죠. 너무 안 좋은 곳에 계속 노출된다면 또 그것이 그 아이의 사고를 안 좋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허기를 채울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하게 풀어놓으면 흥미를 오히려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어떤 중독이든 그런데 내가 과하게 그거를 했을 때는 아 좀 지겹다 질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 와서 제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한번 어떻게 말로 함정에 빠뜨려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함정이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민중들이 생각했던 이제 로마에 대해 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은 종교로서 대항했죠. 그들이 정결한 삶으로서 대항을 했는데 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인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찍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반역하든 로마에 반역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함정에는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일단은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의 이 형태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재치 있게 그 질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아주 심각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편하게 놔두셔도 됩니다. 막 소리 내셔도 되고 네,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 가이사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고 있는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가이사에게 붙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로마에게 그냥 붙는 것도. 로마에게 대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대항해야 할 것인가 또 고민하겠죠. 이게 너무 심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그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로마의 지배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면 그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온 문제는 가이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이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더 근저에 있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가이사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나는 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봤을 때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너무 좋은 핑계거든요. 미디어의 문제를 해결하면 아이가 그 부모의 말 감읍하는 거예요. 감읍해서 막 울고 아 이제는 어머니 제가 제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끊었어요, 미디어를. 그러면 이제 다 해결이 됐을까요? 우리 아이의 모든 문제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죄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지금 급한 문제가 미디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냥 중독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은 누구의 문제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히려 중독에 더 심하게 빠져 있어요. 보시면 베이비붐 세대 스마트폰 중독 이제 50% 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중독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중독이 더 심하죠. 유튜브의 영향력 상당합니다. 제가 집에 가도 우리 부모님들도 유튜브를 늘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커피의 문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중독은 사실 여러 가지의 문제인데 우리 미디어 중독은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중독 중에 좀 급이 낮은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생각해 볼까요? 알코올릭에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금방 죽습니다. 이제 하루만 잘못해도 죽어요. 하루만 잘못해도 선망이 온다던가 선망은 거의 죽기 직전의 전조거든요. 이제 급성 간경화가 온다던가 해서 실제로 사람이 죽어요. 마약 중독, 실제로 사람이 죽죠. 도박 중독,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닌 게 도박 중독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피말리는 게 중독이죠.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 스마트폰 중독은 좀 어떤가요? 스마트폰 중독은 그렇게 사람을 빨리 죽이진 않아요. 커피도 일종의 중독이죠. 우리는 수많은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의 중독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의 중독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21만 명이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중학생이 가장 심각하다고요. 제가 이 뉴스를 봤는데 댓글에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오면 알아서 고쳐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신 공부하다 보면 알아서 고쳐지던데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모르고 결과만 보고 불안해하거나 어떻게 보면 지나가고 나면 금방 해결될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는 누가 올렸어요? 어떤 사람이 고민을 올렸는데 블로그에 답을 해놓은 거예요. 남편이 게임을 끊지 못합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아이들이 게임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남편 게임을 먼저 끊게 해야 되는 그런 안에 그런 고민들이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보다 더 해로운 말은 남과 비교하는 능력을 무시하는 우리가 미디어를 관련해서 얘기하면 미디어가 아예 뇌를 망친다고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봤을 때 이것도 오래된 그런 연구 결과들은 사실 되게 역사가 없는 연구 결과라서 많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막 신뢰할 만한 거 아니에요. 참고는 할 만하죠. 근데 이제 보면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창의력이 향상되고 하지만 부정적인 말일 땐 같은 부위가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뇌의 활동이 떨어진 겁니다. 스트레스가 뇌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 그리고 우리의 말 부정적인 말이 뇌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가 스마트폰에 노출돼서 뇌가 상할까 봐 우리가 엄청 요즘에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뇌가 안 좋은 말 때문에 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더 아이의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독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닐 수 있어요. 무조건 물론 중독이 원인으로 해서 안 좋은 결과들을 우리 삶에 많이 이렇게 내놓기도 하지만 그 전에 중독 자체가 사실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취업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런 만화 중독 말고 저는 사실 근데 그때 만화책을 많이 본게제 삶에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업하기 전에 한번 제가 26살 때인가 대학교 4학년 막 이럴 때 게임방에 막 미친 듯이 다닌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제가 게임방에 갔던 이유는 게임에 중독돼서 맞죠? 중독돼서인데 제가 게임에 중독된 이유는 게임이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엔 그랬던 거예요. 이제 4학년이니까 수업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둘다 일을 하셨었죠. 근데 이제 수업이 없는 날은 너무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이 싫어서. 눈을 뜨기가 싫은데 일단은 겨우겨우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인생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무기력해져서 누워서 품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게임도 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머니가 오실 시간이 다된 거예요. 퇴근 시간이 다된 거예요. 그럼 빨리 씻고 짐을 챙겨서 집을 빨리 빠져나가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게임방에 가는 겁니다. 게임방에 가면 의자도 너무 편하고 먹을 것도 있고 너무 안락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게임을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2시간, 3시간.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이게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게임방을 가보시면 욕설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재밌긴 한데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게임이 사람한테. 왜 그러면 내가 그때 그렇게 게임방을 갔을까? 그 다음에 해에 제가 취업을 해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게임방을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아, 내가 그 좋아하던 게임을 좀 해볼까 싶어서 게임방을 갔는데 30분 만에 나왔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근데 집에 컴퓨터를 사잖아요. 그 버튼 누르기도 귀찮아서 컴퓨터를 잘 못 켜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게임방 그때 만약에 저희 어머니는 뭐 저가 이미 성인이니까 어떻게 사는지 크게 뭐 생각도 안 했지만 만약에 뭐 우리 아들이 26인데 게임에 중독돼서 게임방에 빠져 산다 이런 걸로 막 고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걱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의 뭐 인생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취업하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중독의 가장 큰 기제는 바로 그거예요. 압박입니다. 내가 너무 심한 압박을 받으면 거기로부터 회피하고 싶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PC방에 가곤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 너무나도 큰 압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걸로부터 피할 만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원인도 모른 채 우리가 계속해서 너 하지마 하지마 게임방을 갔니 안 갔니 막 이런 걸로 우리의 아이를 압박했을 때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아, 내가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좌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유년기라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미디어에 노출되는데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한테 놀이터 할래 지금 스마트폰 할래 하면 스마트폰 한다고 하던가요? 저희 집 애들은 놀이터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이 있을 때는 무조건 그것을 선택해요. 아이들은 뭐 스마트폰 재밌긴 하지만 그건 내가 집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아빠랑 나가는 게 훨씬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왜 스마트폰을 시켜주는가 우리가 그거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죠. 집에 왔는데 내가 몸 하나 움직이 손 하나 움직이 까딱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보라고 하는 거죠. 보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뭘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아빠랑 놀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엄마랑 놀자라고 해도 되잖아요. 왜 우리 집은 아빠랑 놀자라고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랑 놀자라고 하면 돼요.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제가 저희 아무것도 안 해도 애들은 즐거워요. 제가 저희 애들 데리고 한 번씩 모험 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이들 저희 둘째는 이제 6살인데도 한 번씩 유모차를 태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유모차 태워서 걸어서 꼴목꼴목 찾으러 다녀요. 너무 재밌어요. 한 시간 그냥 꼴목만 뒤지고 다녀도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막 새로운 거 보고 여기 이런 게 있었네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평소에 못했던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볼 수 있어도 나가자고 하면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면 안 돼 한 시간만 더 보면 안 돼 이런 얘기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피곤해서 보라고 하죠. 보여달라고 하면 이게 해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그런 것에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유아는 그렇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미 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빨리 대응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의 미디어 중독이 아니라 나의 불안 중독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이 마음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왜곡된 재성으로 접근한다면 아무리 완벽한 이론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도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의 삶을 온전히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우리 교우님들은 믿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교우님들은? 그래야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가 장성할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사실 그 자녀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어렸을 때도 많았었죠. 근데 지금 커서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다들 자기 살 길, 자기가 고민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학습이 아닌 믿음이 내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저희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특히 영어 공부 중요하다라고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무래도 안 그래도 지금 중2병에 걸려있는 애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유명한 책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책이라는 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거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잖아요. 제가 커서 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긴 하더라고요.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너희가 성인이 되고 아빠가 될 거다. 그런데 똑같은 아빠지만 집에서 돈이 없어서 라면 끓여 먹는 아빠가 되느냐 스테이크 써는 아빠가 되느냐 그 차이가 지금 너희가 공부하는 거에 달려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3인 제가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너무 세속적이고 저게 공부의 동기야? 그럼 난 공부를 안 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너무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렇지만 그 선생님의 좋은 마음도 알겠지만 중학교 한참 반항기가 높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천박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니까 라면 먹으면서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스테이크 먹으려고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안함으로 오히려 더 안 좋은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는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중학교 넘어가고 사춘기 넘어가고 하면 충분히 좋은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너 좋은 대학 가. 너 좋은 대학 가야지 네 인생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속으로 아 진짜 이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답답하고 저 뭐지 천박한 저 가치관 막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 더 고귀하고 어떤 가치관이 더 좋은지를 오히려 아이들은 순수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지금 네가 공부 성적이 잘 나오냐 잘 나오지 않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네 스스로 어떻게 미디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시도해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오히려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아이가 생각해도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는 가치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그게 맞다 그러다에 대해서 더 순수하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안 좋은 동기부여나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은 채 그냥 통제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안함 때문에 우리의 왜곡된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 뭐 스타크래프트, 롤, 브롤스타즈 이런 게임들은 전부 이제 모르시잖아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고 전부 친구와 협동해서 하는 게임이에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브롤스타즈를 좀 많이 하죠. 브롤스타즈 같은 경우는 혼자 살 수 없는 게임.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이랑 브롤스타즈를 하는데 약간 그 못하잖아요. 어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랑 하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약간 짜증이 나서 아 혜준아 너랑 하니까 계속 져서 아빠 너랑 못하겠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어른이고 내가 이거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어쨌든 이 게임들은 협동을 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했을 때 멈추면 친구들에게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만 미디어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 게임이 끝나지 않았을 때 나가면 이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신의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멈춰있으면 친구들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도 알고 계십니까? 보시면 이 아이가 11살, 12살인데 아이가 계속 엄마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마가 인간관계나 사회성보다 공부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입만 살았어. 입만 맞죠. 근데 어쨌든 이 아이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게임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이 세계 안에서 소통하고 협동하고 친구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관계를 친구들과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왜 계속 이거 하지 말고 앉아서 학습만 하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동물이라고 보면 우리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같은 편이 됐을 때는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다른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부모가 나와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부모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나를 해치는 말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준비한 이유는 가져온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모른 채 접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생각에 대해서 알 마음도 없는 채 자녀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시 우리 자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것은 뭔지 그들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와 비교해서 순수한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그거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를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그거에 관심을 가질 시간 없어요. 근데 미디어는 일단 나빠. 이런 거에 그 우리의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있다는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별 실천사항은 아니지만 전첫 번째로 우리 마음의 그 진실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통제를 하더라도 내 불안함 때문에 통제한다면 그것은 결국 죄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통제를 하더라도 그것이 회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자녀에 대해서 더 알고 자녀가 좋아하는 그것을 왜 좋아하는지 알고 혹시 그것이 자녀에게 좀 악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떤 건지도 알고 함께 해보고 그리고 대화 나누고 이 과정을 통해서만 아이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1학기 때도 보여드린 영상이었는데 2학기 때 미디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녀를 지지하는 편이다라고 했을 때 부모의 대답은 80점이었어요. 자녀의 대답은 10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나무란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아이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그 가운데 반드시 맞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지 대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하자. 좋은 것을 먹이기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데리고 다니는 편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등산을 저는 주기적으로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해요. 왜냐면 억지로 애들이 가기 싫어라고 해도 억지로 데리고 가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억지로 다녀본 결과 너무 좋은 거 좋더라고요. 이게 커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너무 아쉬운데 인생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억지로 데리고 다녀요. 그랬을 때 아이들도 점점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게 좋다는 것을 내가 화면만 보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는 것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금지했을 때 대안들은 부모가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안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아시겠죠? 방임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통제도 아니다. 그게 회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40분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50분이나 지났는데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힌트들과 이야기들이 조로 흩어져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혹시라도 상처가 되었다면 제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말이 맞고 혹시라도 오늘 들으면서 좀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 그러니까 항방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를 좀 돌이켜서 나의 내면과 우리 자녀의 내면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다른 것이 부족하기보다도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있다는 그것은 믿는 믿음이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자녀를 너무 쉽게 통제하거나 또 너무 쉽게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동행하며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고 그를 이해하며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는 그런 부모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리든 우리 자녀가 이미 나이를 먹었든 간에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동력자로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